이사야 27번 메시지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 여섯 번째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언약이 되심과 관련하여 그분의 대속하는 죽음과 재산출하는 부활을 통한 역동적인 구속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대속하는 죽음과 재산출하는 부활을 통한 역동적인 구속을 묘사하는 달콤한 장입니다. 54장은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언약이 되심과 관련하여 그분의 구속을 제시합니다. 그분의 대속하는 죽음과 재산출하는 부활은 모두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하는 죽음과 재산출하는 부활을 통한 그분의 역동적인 구속 여호와의 팔 곧 역동적인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와 전함 이사야 53장 1절은 여호와의 팔 곧 역동적인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계시와 전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여기서 팔이란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 있는 역동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비천한 출생과 인성 안에서 고난당하심. 2절과 3절은 계속해서 그분의 비천한 출생과 인성 안에서 고난당하심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연한 순같이 자라나심. 2절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식물은 종종 인성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가 여호와 앞에서 연한 순같이 자라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인성 안에서 그분 앞에서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신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항상 완전하고 온전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신성 안에서는 성장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인성 안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아기였으며 나중에는 소년으로 자라서 결국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인성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케 되셨기 때문에 30세가 되어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연한 순처럼 자라나셨을 뿐 아니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이 자라셨습니다. 마른 땅이란 단어는 어려운 환경을 나타냅니다. 주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러한 마른 땅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난한 집, 멸시받은 나사렛 마을, 멸시받은 갈릴리 지역을 포함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그리스도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셨습니다. 2절은 또한 그리스도가 인성 안에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분에게는 아름다운 외모가 없으셨습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셨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비통함을 아는 분이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3절과 4절에서 슬픔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육신적이거나 정신적인 아픔을 의미합니다. 케일과 델리츠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그 두드러진 특징이 항상 괴로운 인내의 삶을 사신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으로서 멸시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대속하는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자신을 위하여 죽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죽음에 넣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죽음은 대속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대속하는 죽음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물론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물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구절들은 질고와 슬픔이라는 단어들을 허물과 죄악과 함께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의 질병과 슬픔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가? 질병과 슬픔이 허물과 죄악과 함께 언급되는데 이는 우리의 질병과 슬픔이 한 가지 것, 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물론 결코 병들거나 슬프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들은 확실히 그리스도의 구속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질병과 슬픔이 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필요로 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물론 그리스도가 대속하는 죽음 안에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가셨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 주여 당신은 저를 위한 죽음으로 저의 질병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저의 질병을 없애달라고 구할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향해 조금도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 상반절은 계속하여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곤욕이라는 단어는 핍박을 의미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핍박을 받으셨으며 다음에 그분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것들에 의해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8절 하반절은 계속해서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핍박과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했던 사람들까지도 그분이 그들을 위해 죽으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할 매가 그분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10절 상반절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이라고 말합니다. 그로 질고를 당케 하셨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은 문자적으로 그로 질병에 걸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그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라는 억구로 이어집니다. 이 히브리어는 또한 그 혼이 죄를 위한 제물이 될 것이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 4장과 5장은 속건제가 속죄제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속은 이처럼 타락한 사람의 허물들을 포함한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계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실 수 있도록 상함받고 간고를 겪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셨음을 좀 더 지적해 줍니다. 자기 혼을 쏟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신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혼이 죄를 위한 제물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죽음에 넣으셨다고 말하는 반면 12절에서는 그가 자기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죄를 위한 제물로 받으셨을 뿐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지 못하고 순교의 죽음만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을 죽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분이 기꺼이 죽고자 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대속하는 죽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하는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그러한 방식으로 죽고자 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으셨더라면 그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으로 여겨질 수 없었을 것이고 그분은 자신을 위해 죽으실 뿐 우리를 위해서는 죽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장에 있는 이사야의 글은 하나님께서 그로 죽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기꺼이 죽으셨으며 그분에게는 전혀 죄가 없는 것을 증거하면서 하늘에 속한 법정에서 분명히 변호합니다. 따라서 그분의 죽음은 진실로 대속하는 죽음이었습니다. 12절 하반절은 그가 자기의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계셨을 때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은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며 그분의 죽음은 그분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계시합니다. 그분에게 어떤 강포가 있었다거나 그분의 입에 어떤 괴사가 있었다면 그분은 죄가 없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전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대속하는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재산출하는 부활. 이사야 53장 10절 하반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재산출하는 부활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고 그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성취함.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씨는 한 알에 미리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재산출하는 부활로 말미암아 많은 밀알들로 산출된 모든 믿는 이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분은 많은 밀알들을 산출하기 위해 죽으신 한 알에 밀이셨습니다. 그분은 단 하나의 밀알로서 죽으셨지만 많은 밀알들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부활은 매우 생산적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하반절은 그리스도께서 한 씨를 보실 뿐 아니라 그분의 날이 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 안에 사심으로써 그분의 날을 길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믿는 이들은 그분의 연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발전, 주의 연장, 주의 번성,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뜻은 그분에게서 태어난 많은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은 그가 자기 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는가?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와로 인하여 만족해 되었듯이 그리스도는 교회를 보고 교회로 인하여 만족되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 하반절은 계속해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리석게 혹은 맹목적으로 의롭다 하시지 않고 그분의 무한한 지식에 따라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게 되는 것이 커다란 일임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때 그분은 지식을 사용하셨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되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하셨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지식과 그분의 온전하고 완전한 통찰력에 따라 많이 고려하신 후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식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므로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 허물들을 담당하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법정에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물론 크고도 많은 죄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시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시며 12절 상반절에서 여호와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하는 죽음과 재산출하는 부활을 인하여 그리고 그분이 믿는 이들을 받으시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나누게 하실 것이며 그리스도 자신은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실 것입니다. 누가 존귀한 자이며 누가 강한 자입니까? 여기서 존귀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강한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분이신 하나님에게 있는 분깃을 그리스도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탈취물을 나누실 것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존귀한 분이요 강한 분이신 하나님이 함께 탈취물을 나누십니다. 탈취물이란 단어는 전쟁이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전투하셨고 승리를 얻으셨으며 사탄으로부터 전리품을 빼앗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사탄으로부터 빼앗은 탈취물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나누는 커다란 기쁨, 커다란 누림이 될 것입니다. 달 한편으로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으로부터 빼앗은 탈취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하여 그분이 언약이 되심에 관해 이사야 54장은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 그분이 언약이 되심과 관련하여 그분의 대속하는 죽음과 재산출하는 부활을 통한 역동적인 구속을 계시합니다. 이스라엘의 증가와 확산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증가와 확산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언약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심과 그들을 다시 모으심 4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심과 그들을 다시 모으심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언약이 되심 9절부터 10절까지에는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언약이 되심이 있습니다. 9절은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가 이 언약의 실제가 되심은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한 보증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건축하심과 평강 안에서 이스라엘이 누림. 54장 11절부터 17절까지에는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건축하심과 평강 안에서 이스라엘이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자신이 이스라엘의 돌들을 검은 반죽 안에 두실 것입니다.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분 자신이 이스라엘의 돌들을 검은 반죽 안에 두실 것이며 청옥으로 그 기초를 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검은 반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상으로 보석의 광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은 시멘트를 가리키는 안티몬을 의미합니다. 12절에서 여호와는 계속해서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그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의로 설 것입니다. 학대가 그에게서 멀어질 것이므로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그를 가까이 못할 것입니다. 15절은 보라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의 유산. 여호와는 숯불을 불어서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대장장이도 창조하셨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안전이 그들을 위한 언약이신 그리스도에 인해 유지됨을 온 우주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